세상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자는 지배하고 약한 자는 지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것에는 이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은 약한 자가 약한 자예요.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역설적인 은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광야 속에서도 그들의 먹거리, 그들의 물, 먹어야 될, 마셔야 될 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결국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본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역설의 은혜예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죽어야 맞죠. 이제 언젠가는 굶주려 죽어야 맞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의 손끝을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더라는 거죠.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전혀 무방비한 채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그 막강한 그 상대 국가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또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역설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아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그릇이 비어있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그릇이 비어있다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그릇이 가득 채워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교만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그릇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빈 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적인 간구의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강한 사람보다도 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훨씬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약함이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 강함이 아닌 거예요. 약하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약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강하다고 큰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역설적 은혜를 대입해버리면 강한 자는 언제 다시 약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는 언제 다시 강한 자로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 가치와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 은혜가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경건과 절제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이런 영적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영적 훈련들을 하지요? 왜 절제하고 경건의 일에 힘쓰고 왜 오락을 금하고 또 자꾸 계속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경건의 일들을 계속 훈련하고 절제 일들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 파워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너무 쉽게 죄의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너무 쉽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너무 쉽게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뭐 요점이야, 이런 것쯤이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심각하다는 거죠. 첫발을 내디딜 때는, 죄 안에 첫발을 내디딜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하죠. 이 정도가 뭐 죄가 되겠나,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네? 생각한단 말이죠. 꼭 아셔야 될 것은 그 죄의 결과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17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상태가 나와요. 두 가지 상태. 하나는 죄로 인해 사망의 왕노릇하는 상태가 나오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태가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죽으심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하면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생명이 주관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의 은혜죠. 역설의 은혜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살리는 게 더 어려워요. 살리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죽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죽어가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이 그런 거지 뭐 하고 죽어가는 삶으로 내 마음과 몸을 내맡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역설의 은혜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지요. 죄로 인한 타락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절망이 어쩌면 시대를 대변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역설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땅, 향기로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혹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십니까? 혹 타락의 악취가 가득하십니까? 혹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으십니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허용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역설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땅, 생명의 땅, 희망의 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역설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역설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전적인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전적인 순종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가져오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뭐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런 사명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죽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이 일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죄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었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죽기까지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삶. 흉내만 내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뭐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척하는 흉내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때 역설의 은혜가 임하지요.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도록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역설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전적인 순종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죽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지요. 은혜. 은혜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꼭 은혜이어야만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될 줄 알았는데, 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죄가 더한 곳에서, 연약함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인생은 괴로운데 그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 죄악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애환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밖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은혜가 있기에 약한 자를 견디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에 약한 자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완전히 제거됐다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얼마든지 선용하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꿈을 꾸게 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말하죠. 희망. 결국 고통은 꿈을 꾸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꿈을 꾸게 하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변화를 위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변화될 꿈을 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는 이들의 사랑이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요. 그것이 역설 가운데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약한 자를 붙들어줍니다. 그 사랑이 약한 자들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 사랑이 그 약한 자들의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수한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이요.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믿음이 식어질 때 순수한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순수한 복음. 왜곡된 복음도 아니고요. 꾸며진 복음도 아니고 진짜 그 순수한 복음 그 자체가 나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복음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결국 순수한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거룩한 목표. 거룩한 목표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 때 우리 마음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때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할수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지요. 역설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있지만 죄를 깨닫는 자가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는 다 있습니다. 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자가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죽게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없다 말하며 숨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클 수 없고 제대로 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역설의 은혜의 과정 가운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실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설의 은혜가 다시 한번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설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원리를 똑같이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설의 은혜임도 깨닫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운가를 계속 물으며 역설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의 힘은 무섭지만 은혜의 힘은 더욱 강력하고 죄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지만 은혜의 도움은 더욱 힘이 있고 죄의 결과는 치명적이지만 은혜의 결과는 더욱 놀라움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로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